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0만 4천 명과 1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말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00여 일 만이며 100만 명이 넘은 지 12일 만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61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스페인 17만 4천여 명, 이탈리아가 16만 2천여 명, 프랑스 14만 3천여 명, 독일 13만 2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40만 명 넘게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60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누적 확진자 200만 명의 30%가 넘는 규모로 사망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9천여 명의 의료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환자 4만 9,370명 중 19%인 9,282명이 의료인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중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인 의료인 대부분이 가벼운 증상을 겪고 집에서 자가격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WHO가 중국의 허위 정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기본적인 의무에 실패했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WHO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WHO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한국에서 오늘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열린 21대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국방송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예측 보도했습니다. 세계 방송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153석에서 17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7석에서 133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만 591명이며, 이중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온라인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췄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과 중도 화차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미국을 더 공정하고 또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가 민주당 내부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미국 항공사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10개 항공사가 정부가 정한 조건에 수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재정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항공사를 돕기 위해 25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다른 종이 진화해서 지금의 사람이 됐다는 진화론 사이에서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역사적인 고증을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프랑스 남동부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 5만 년 된 줄이 발견됐습니다.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를 비벼서 세 가닥의 실을 꼬아 만든 줄이 석기 조각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건 네안데르탈인이 숫자의 개념을 이해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 4만 년 전에 죽은 네안데르탈인은 조개 껍데기로 구슬을 만드는 등 예술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들은 비바람이나 공격 등을 피할 수 있는 곳에 거주했고 불을 통제할 수 있었고요. 큰 동물도 사냥할 줄 아는 숙련된 사냥꾼이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스페인 연구팀이 긴 석기 아래에서 발견한 끈은 길이가 약 6.2mm, 폭이 0.5mm로 침엽수 나무 껍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섬유를 세 가닥으로 분류해 한 가닥은 시계 방향으로 비틀고 다른 한 가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끈을 꼬아 만들었는데요. 이번 발견은 네안데르탈인의 인지 능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과학자들은 전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눈에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이어집니다. 오늘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 아츠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기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월 1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24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상 8도에서 24도, 신의주 7도에서 21도, 개성 7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은 4도에서 15도를 오르내리겠고, 청진은 3도에서 9도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메리 웰즈가 부릅니다. 우리 행복은 최고라며 내게서 그 누구도 그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마이 가이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소식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IMF의 올해 세계 경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유엔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협력할 때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응을 검토하고 이 기간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WHO가 심각할 정도로 잘못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WHO의 대응과 역할을 검토하는 동안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WHO의 최대 지원국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4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이는 WHO 한 해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자신들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에 실패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WHO가 중국의 잘못된 정보와 은폐에 의존하는 바람에 보다 광범위한 확산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WHO가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보고와 정보들을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 억제되고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사람 간의 전염이 의심되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었는데 WHO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 실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WHO의 역할을 비판하며 분담금 보류를 검토할 거라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에 매우 편향적이고 중국 중심적인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무엇을 위해서 WHO에 돈을 내고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볼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주요 매체들이 WHO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에 편중된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넘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 중국의 통제력을 믿는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중국도 방문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된 증거가 없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져 나온 사태 초기에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처를 내렸을 때는 과잉 대응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WHO는 특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을 때까지도 팬데믹, 즉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선언하지 않아서 늦장 대응으로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런 비판을 일축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WHO에 대한 자금 지원 보류를 처음 언급한 다음 날에는 만일 더 많은 시체 포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WHO의 가장 큰 기여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그러진 태도를 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비껴가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WHO에 대한 미국의 재검토 작업은 앞으로 몇 달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에서 90일 정도 걸릴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뒤이어 성명을 내고 지금은 WHO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의 패트루 해리스 회장도 잘못된 지침에 따른 잘못된 조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결코 쉽게 만들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WHO에 전가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은 13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과 WHO의 역할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 공화당 의원은 그동안 WHO의 역할과 대응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백악관과 안팎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에 대한 희생양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니타 로이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 세계 경제가 올해 3% 역성장할 것이라고 IMF가 예측했습니다. IMF는 14일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 상황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한 경제 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대두된 이래 처음 나온 겁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번 위기가 대공황이 발생한 지난 1930년대 이후 최악이라고 최근 강조한 바 있습니다. IMF 새 보고서는 올해 2분기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방역활동이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전제 아래 세계 경제활동이 정상화하고 정책 지원을 받으면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5.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제사회가 전례가 없었던 위기에 처했다면서 전염병 확산 장기화가 위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능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구피나스 IMF 수석경제학자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로 앞으로 2년 동안 세계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약 9조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나라들이 이번 사태에 신속하고 규모 있게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경제 하락세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피나스 수석 경제학자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처가 각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보여줬다면서 이들은 충격의 강도와 기관과 관련해 심각한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 들어 세계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하겠지만 GDP 수준은 반등 강도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이전 수준을 밑돌 것이라면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피나스 수석 경제학자는 대공황 이래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불황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소한 2022년까지 이전 정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IMF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올해 5.9% 역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지난 1946년 이래 연례 비율로는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또 미국 실업률은 올해 10.4%로 크게 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2021년에 부분적으로 반등해 이해엔 4.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1976년 이래 가장 작은 증가치입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경제분석가 62명의 전망을 평균 집계해 중국 경제가 올해 2.5% 성장할 것이라고 14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6.1% 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IMF 보고서는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길어지거나 내년에 2차 확산이 온다면 세계 GDP가 8%포인트 추가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빚이 많은 나라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고 차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차입 비용 증가와 차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나라가 소득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IMF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 조처가 경제활동을 방해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제 방역 조처가 바이러스 확산을 느리게 하고 보건당국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활동의 빠르고 굳건한 회복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을 돕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IMF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네 가지 방안을 각국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보건체계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노동자와 사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중앙은행이 지원을 계속하고 회복을 위한 분명한 출구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IMF는 특히 국제사회가 협력해 치료법이나 백신을 찾고 이를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개발 도상국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IMF는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연방의회가 할 일이 많아진 이야기에 이어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참가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지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받은 각계각층을 지원할 대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근거 입법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금 집행을 감독해야 하는데요. 의회 관련 움직임을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규모 부양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라 의회가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들이 다시 모이면 관련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업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2조 2천억 달러 규모 3차 부양안 실행 과정을 감독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반발하면서 야당인 민주당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중단된 미국 각 지역의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시킬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백악관 브리핑에서 말했는데요. 사실과는 다릅니다. 관련 결정은 주지사나 각 지역 정부 수장이 내리도록 헌법과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권한은 총체적인 것이라며 그게 일이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비롯한 주지사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섰는데요. 지역별 경제활동 전면 재개 결정은 각 주지사에게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권력 분점의 민주주의 대원칙, 그러니까 미헌법에서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의회의 예산 집행 감독 권한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 특히 의회에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의회에서 코로나 예산 감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비난한 겁니다. 2조 2천억 달러 부양한 자금 집행을 관리 감독할 위원회를 만들고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가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클라이번 특위 위원장은 의회의 감독권은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CNN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는데요.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실제로 미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특위 활동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임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아직 공식 출범한 건 아닙니다. 다음 달 의회가 다시 열리면 하원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회는 이밖에 다양한 감독 업무를 논의 중입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9.11 위원회 방식의 조사기구 출범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1년 뉴욕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로 미국인이 3천 명 가까이 숨진 사건에 대해 10명의 조사위원들이 2년 가까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3일 이 같은 조사기구 출범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 관점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민들은 정부가 책임 있게 활동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안건이 몇 개 더 발의된 상황인데요.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 공화당 존 캣코 의원과 민주당 스테파니 머피 의원이 함께 발의한 관련 안건은 양당에서 함께 조사기구를 만들도록 규정했는데요. 정부를 상대로 증인과 자료 소환을 포함해 코로나 예산 관련 포괄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경제 정상화 전망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여러 주에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이달 말 이전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브리핑에서 말했는데요. 관련 계획을 거의 완성했고 오는 16일 주지사들에게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 인선을 이날 공개했는데요. 유력 경제인들과 스포츠계 지도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JP모건 체이스은행과 기술기업 애플, 페이스북 등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프로풋볼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구단주, 미 프로농구 NBA 총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2조 2천억 달러 부양책에 포함된 개인별 현금 지급을 위한 수표 발송 작업이 시작됐다고 주요 언론이 전했는데요. 일부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수표에 반드시 대통령 서명을 넣을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한 지원금이나 세금 환급에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 때문에 수표 발행 작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장양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4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직에 요구하는 모든 자질을 갖춘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조를 부통령으로 고른 것은 내 생애 최고의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가치를 가장 잘 받드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내 친구 바락이라고 부르면서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오는 11월 대선으로 향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전날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 동참해 백악관에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미국인이 내가 지지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렇게 전임 대통령과 최대 경쟁자의 지지를 연이어 받은 건데요. 경선 과정에서 흩어졌던 민주당 지지세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뉴욕타임즈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당초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아이오와주에서 본격적인 예비선거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뉴햄프셔와 네바다까지 초기 3개 주에서는 샌더스 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14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른 지난달 3일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티지지 전 시장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은 경선 참여를 중단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 뒤로도 계속 선두를 지켰고 2위인 샌더스 의원과의 득표 격차를 더 벌려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쟁자로 남았던 샌더스 의원은 지난주 남은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올여름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을 받으면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겁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남은 지역별 예비선거들이 줄줄이 연기된 상황인데요. 예정된 일정을 미룬 곳이 1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강행했는데요. 알래스카주는 지난 4일 전체 우편 투표 방식으로 예비선거를 치렀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주지사가 일정 연기를 결정했지만 법원 명령에 따라 7일 예정대로 투표소를 열었는데요. 두 곳 모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55% 득표율로 약 45%에 머문 샌더스 의원에 앞섰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 득표율이 약 63%, 샌더스 의원은 약 32%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누구를 고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는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함께 선거에 나설 부통령 후보를 말하는데요. 흑인 여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소수인종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인데요. 백인 남성만 두 명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러닝메이트와 대비 효과도 드러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나 스테이시 에브럼스 전 조지아 주지사 후보 등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폴리티코 등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상원의원 재임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사건이 최근 뉴욕타임즈에 보도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은 타라 리드 씨인데요. 리드 씨는 얼마 전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관련 사실을 일절 부인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그런 일은 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직에 있는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적 문화와 관계 법규를 바꾸는 데 헌신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전에도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과도한 신체 접촉을 지적받은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개인의 공간 존중에 좀 더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부적절한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선거를 연기하는 지역이 속출하자 올해 11월에 치를 대선 본선에서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ABC에서는 오늘부터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가 뭔지 소개해드립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 시기, 장소는 지난 250년간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유권자들은 공공장소에 모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이 가까워지자 종이 투표지가 일반화했고 유권자들이 집 근처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비밀 투표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변화가 찾아와 이제 대다수 주정부는 유권자들이 지정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To ensure polls continue during the crisis, Senator Juan Wyden, a Democrat from the state of Oregon, has introduced a bill to expand vote.
이런 조기 투표 방법으로 투표소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집으로 우송된 투표지에 투표하는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이제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부분 선거가 하루가 아닌 공식 선거일 이전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치러집니다. 미국에서는 투표지를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보내고 투표가 투표소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외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통 부재자 투표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주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다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주로 이용하고 일부 주정부가 이를 확대하자 용어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주정부가 부재자 투표를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 등으로 부릅니다. 현재 미국 내 모든 주정부가 이런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일자에 투표할 수 없다면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조기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도 많습니다. 또 투표 방식이나 기간 등 세부 사항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If you vote by mail, have you ever wondered what happens to your ballot when you send it in? Return ballots are received at the elections office.
우편 투표는 지역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걸 뜻하지만 이를 받은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권자는 투표지를 우편 외에도 직접 선관위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마련된 수거함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의 ABC. 오늘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의 정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떤 꿈이 되든지 자신의 꿈을 꾸라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A star shining bright above you. The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 still sunbeams finds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s till sunbeams find you. A sweet dream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dream a little dream of, dream a little dream of me. Of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지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연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93년에 설립된 윌리엄스 칼리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인 보스턴에서 약 240km 떨어진 윌리엄스타운이라는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50에이커 규모의 아름다운 캠퍼스에 전교생이 약 2,000명에 불과한 정말 작은 규모의 학교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인문학에 관한 윌리엄스 칼리지의 입지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매년 선정하는 대학 순위에서 국내 리버럴아츠 칼리지들 중에서 17년째 최고 대학으로 꼽히고 있는 명문 중에 명문 대학이죠. 리버럴아츠 칼리지는 초대형 종합대학교가 아니라 순수 학문 위주의 학부 중심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버럴아츠 칼리지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38년 동안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리버럴아츠 칼리지는 모든 학사 과정이 학부 학생들에게 맞춰집니다. 일반 종합대학교의 경우 교수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연구 참여인데요. 하지만 리버럴아츠 칼리지에서는 대부분의 교수가 학생 지도에 더욱 충실합니다. 또 일반 대학은 클래스당 학생의 비율이 높아 토론 수업이 쉽지 않은데요. 리버럴아츠 칼리지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낮아 보다 질 좋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입학 동기가 확실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수가 적기 때문에 동문들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똘똘 뭉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교수들과의 교류가 일반 대학보다 훨씬 용이해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대부분 사립이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편입니다. 최근에는 이들 학교도 학자금 보조를 확대하는 경향입니다. 또 소수 인정의 비율이 낮고 전공과 클래스 선택의 폭이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윌리엄스 칼리지의 학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죠.
윌리엄스 칼리지는 인문학, 과학, 사회과학 등 3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술사와 개발 경제 분야에서는 석사학위 과정도 제공하며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은 7명당 1명꼴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경제학, 수학, 영어영문학, 생물학, 심리학, 행정학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입생이 2학년으로 진급하는 비율이 98%로 학생들이 평생 모교로 여기고 자랑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는 친밀한 학사 연구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입학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가을 학기 9,700명 넘는 학생이 윌리엄스 칼리지에 지원했는데요. 이 중 13%에 해당하는 1,200명 정도가 입학 허가를 받았고요. 약 550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2019년 가을 학기 기준 윌리엄스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00여 명,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50대 50으로 각각 1,000여 명입니다. 그럼 윌리엄스 칼리지가 찾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신입생을 선발함에 있어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군에 속해 있으며 공식적인 규정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규정을 적용한 다음은 학생들의 학문적 집중 능력, 의사 표현 능력, 사고 능력을 중시하며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윌리엄스 칼리지는 음악적인 재능이 높거나 환경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조예가 있는 식으로 대학 캠퍼스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야망 있고 열정적인 학생들도 무척 선호합니다. 윌리엄스의 입학을 받으면 다른 지원 학교들은 모두 포기하고 반드시 윌리엄스에 입학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조기 지원 얼리 디시전은 11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해야 하며 12월 15일 입학 허가가 결정됩니다. 정규 지원은 1월 1일 마감되며 4월 1일 전후로 입학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윌리엄스 칼리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로 튜토리얼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튜토리얼스라는 게 뭔지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 좀 더 들어보시죠.
이 대학 최고의 자랑은 튜토리얼스라고 불리는 개인 수업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 학생 두 명의 교수 한 명이 지도하는 이 수업은 교수 앞에서 매주 다른 항목을 놓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동료의 주제 발표를 서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슈에 대한 에세이, 실험실 연구 결과, 예술작품에 대한 평론 등 매우 다양한 범주를 다루는데요. 이런 튜토리얼스를 통해 학생들은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게 되며 작문 실력이 향상되고 자신의 주장과 소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훈련 등을 연마하게 됩니다.
네, 해마다 60개에서 70개의 튜토리얼스가 제공되는데요. 윌리엄스 칼리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재학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튜토리얼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는 규모는 작지만 미국 최고 리버럴 칼리지 명성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로 구성된 윌리엄스 칼리지의 교수들은 대부분 아이비리그 대학들 초청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학생들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윌리엄스 칼리지를 택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기거하는 주택은 캠퍼스와 이웃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종종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캠퍼스 찻집이나 도서관, 벤치 등에서 편안히 만나 대화할 정도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대부분의 리버럴아츠 대학은 학비가 엄청나게 비싼 편입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도 1년에 학비가 7만 달러가 넘는데요. 하지만 윌리엄스 칼리지의 또 다른 매력이자 강점은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라고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설명합니다.
윌리엄스는 학생의 가장 형편이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0%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재학생의 50% 이상이 이런 재정지원 정책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등 미국의 명문사립대학들이 지원자의 재정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해서 뛰어난 학생들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윌리엄스 칼리지 역시 이런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신입생 지원 사정 시 개인과 가정의 소득을 관여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재정 능력에 따라 필요하면 100%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기만 한다면 대학 4년간 재정적인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 닥터라고 해서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네, 지성산실 리우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교로 찾아오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시간입니다. Let's get started with today's lesson. 오늘은 중국의 종교 탄압 문제에 관한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Stamp it out 이라는 오늘의 표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It's also against Tibetan Buddhists, against Falun Dong, against the house churches, and now even the licensed churches. And there's one theme in all of this, that anytime the Chinese government sees that one of their citizens might feel a loyalty to something other than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they're threatened by that, and they do everything they can to try to stamp it out.
They do everything they can to stamp it out. Stamp out. Stamp 하면 스탬프, 도장, 우표 또는 비슷한 쿵쿵 찍는 느낌의 stepping, stomping, 발로 밟다, 쿵쾅거리다 혹은 명사로 밟기, 쿵쾅거리기 다양하지만 비슷한 느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stamp인데요. 그래서 stamp out 하면 어떤 것을 끝내다, 짓밟다, 근절하다란 뜻이 됩니다. Stamp out. 예문 다시 볼게요. It's also against Tibetan Buddhist, Falun Gong, house churches, and now even the licensed churches. 여기서 바오 위원이 가리키는 it은 중국인데요. It's against. 중국은 반대, 탄압합니다. 어떤 것을? Tibetan Buddhists, 티베트 불교도들, Falun Gong, 파룬궁, the house churches, 가정교회, and now the licensed churches. 그리고 이제는 승인받은 교회까지. There's one theme in all of this. 이런 탄압의 공통된 배경, 이유는 that any tim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sees, 중국 정부가 무엇을 볼 때마다, 무엇을? That one of their citizens might feel loyalty. 중국 시민이 충성심을 느낀다는 것을 to something other than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중국 공산 정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They're threatened by that. 그럼 중국 정부는 위협을 느껴? They do everything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데요. To try to stamp it out. 바로 종교를 근절시키기 위해, 짓밟기 위해. We'll listen to the whole thing one more time.
It's also against Tibetan Buddhists, against Falun Dong, against the house churches, and now even the licensed churches. And there's one theme in all of this, that anytime the Chinese government sees that one of their citizens might feel a loyalty to something other than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they're threatened by that, and they do everything they can to try to stamp it out.
Here are some examples. Stamp out corruption. 부정부패를 근절하다. Stamp out corruption. Stamp out racism. 인종차별을 없애다. Stamp out racism. Stamp out a cigarette. 담배를 밟아 끄다. Stamp out a cigarette. The government aims to stamp out poverty. 정부는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The government aims to stamp out poverty.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짓밟다, 끝내다라는 뜻의 stamp out이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대를 사랑하겠다고 노래하는 니콜 키드먼과 이완 맥그리거의 Come What Ma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ver, never.